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두 나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7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만남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정상회담과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17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이번 방북이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 이어 19일과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어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에 대한 구체적 결론 없이 폐막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이틀간 열렸던 이번 회의는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더욱 강력해졌음을 확인했다며 평화계획 이행을 위한 행동 수립과 2차 평화회의 개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회의 주최국인 스위스의 비올라 암헤르트 대통령은 러시아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 참여시킬지에 대한 핵심적 질문 한계가 남아있다면서 지속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대표들도 러시아의 참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식량안보 등의 분야에 대해 언급했지만 회의 참여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약 10개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유럽 등 약 100개국 지도자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폐막 연설에서 러시아가 평화협상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러시아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 조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나라도 이것이 평화에 대한 합당한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 위반이자 기본적 도덕성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 기준 총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민간연구단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추정치였던 30기보다 20기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총 핵탄두 보유량을 90기까지 늘릴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역시 지난해 1월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초보 수준의 지상미사일 격납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첫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관측되며 아울러 핵 투발을 위해 설계된 최소 두 종의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 개발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핵전력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 1월 기준 총 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90기가 늘어난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횟수가 전년도보다 391기 감소한 12,121기로 추정되지만 잠재적 사용 비축분으로 파악되는 9,585기 가운데 3,904기가 미사일과 항공기 투발용으로 배치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보다 60기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전 배치 핵탄두 중 2,100개가량은 탄도미사일 이용 투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작전 경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댄 스미스 국장은 보고서에서 냉전 시대의 무기들이 점차 해체되면서 전 세계 핵탄두 총수가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실전용 핵탄두 수가 전년 대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북한과의 과도한 밀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 함경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14일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 EU, 우크라이나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플리아주에서 13일부터 개최된 G7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모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공약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한 발사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3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을 거듭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와의 관여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별도로 군축 및 비확산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7은 우리는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수사와 행동,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화학작용제 사용 증가 보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화학 및 생물학, 방사능,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투명하고 가속화되는 핵무기 확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CTBT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원 및 연대 의지가 담겼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재건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면서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예산, 재건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군수산업단지의 무장해제와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성명에 담았습니다. G7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규모를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은 전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 늘어난 8,952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하원 군사위원회 통과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 관련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작성한 군사위원회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가 입장까지 담아 첨부하는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보고서는 위원회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주목한다면서 국방장관에게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오는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들 나라 간 방위협력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이란, 북한이 러시아군이나 방위산업 기반 혹은 정보기관에 물질, 군사, 기술, 병참 분야 지원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서로의 허위 정보 및 선전 활동을 얼마나 조율하고 진전시키는지에 대한 평가 등이 브리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지상미사일 유격기지를 설치해야 한다며 동부 뉴욕의 포트드럼에 추가 기지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행정관리 예산국의 국방수권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추가 요격기지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하원 법안에 최종적으로 담긴 수백 건의 수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법안입니다.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새 회기 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14일 마무리했으며 법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이번 국방수권 법안 표결에선 대다수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낙태 여행 금지와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한 등 일부 수정안이 국방부 내 다양성과 공평성을 훼손한다면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국방수권 법안은 양원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양국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주엔 미국 차석 대사가 14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DPRK has unlawfully transferr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to aid Russia's war against Ukraine, prolonging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군수품이 담긴 컨테이너 11,000여 개를 이전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북한이 이전하고 러시아가 조달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추구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며 우리는 이 침략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촉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6월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상진 차석 대사는 이 전쟁의 역학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지속적인 무기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What makes this kind of war even more complicated and devastating?
김 차석 대사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회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북러 양국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보도에 따르면 북러 두 정상이 곧 고위급 방문을 통해 만날 예정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안보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는 한편 러시아는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무력 사용으로 평화 및 안보 유지에 책임을 부여받은 안보리 상임위상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의 지원을 주제로 소집을 요청이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바실리 네반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러군의 무기 거래에 대해선 어떤 언급이나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러시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만 이어갔습니다. 시노미치코 주엔 차석 대사는 러시아 이 같은 주장에 완전히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totally appalled in hearing Russia's rationale for calling today's meeting. As it is Russia itself who, in blatan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s been procuring.
신호 차석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포탄을 조달하고 사용함으로써 그곳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장본인은 러시아인 만큼 러시아의 주장은 끔찍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갱신을 거부해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북한과의 과도한 밀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은 또 내일 중국과 9년 만에 외교 안보 대화를 갖는데 이를 통해 북중러 삼각협력 구도를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지난 16일 한국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이처럼 북러 간 과도한 밀착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 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배경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 이해 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밀착해온 북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며 밀착 관계를 한층 공고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한국 대통령실이 북러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일시적 협력이라는 인식 위에서 전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러시아에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공동성명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올 때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원하는 경제 재건이나 뭐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의미가 있겠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보유한 고도의 군사기술 또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면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 입장을 러시아에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국방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은 핵과 미사일 핵심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푸틴이 원하는 건 포탄,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의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푸틴 방북을 계기로 양국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북러가 옛소련 시절과 같은 동맹 수준의 조약 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카드를 갖고 있다며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최대치는 정찰위성 개발 지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17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양자 업무를 담당하는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를 맡습니다. 아울러 이승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친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도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외교안보 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북한의 대남 도발, 오물풍선 도발을 포함해서 김정은의 위협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아마 그런 내용 대한민국의 주 관심이 될 겁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입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에서 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돼 9년 만에 개최됩니다. 장호진 실장은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거론되는 시점에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최근의 상황이 북중러의 합집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중러 협력 구도가 구축되는 단계는 아니라며 한중관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푸틴 방북 시점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러 관계와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북중러 3국 협력과 북러 간 과도한 군사적 밀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자국 입장을 한층 명확하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러 안보 협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이 일정 부분 공동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박사 등은 최근 푸틴 방북의 의미와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푸틴 방북 이후 한국 대응 방안과 관련해 특히 한중 외교안보 대화 개최를 계기로 북중러 밀착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 것이 전략적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중국이 심각한 국내 경제 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과 휴전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서 북중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 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잖아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은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 모드로 접어들었어요. 또 북러 관계도 한계가 있거든요. 양측이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중러 신냉전을 원하지만 중국 생각 따르고 러시아 생각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연대는 한계가 있거든요.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은 실제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찾았을 때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청탁과 구걸 외교라고 비판했고 같은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담긴 데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반미 동맹 공고화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점점 더 불량 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임박과 관련한 V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학살 전쟁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우방이 절실한 푸틴은 세계 불량 정권들에 점점 더 손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북한 방문은 미국과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이런 불순한 동맹을 굳히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12일 VOA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과거 공격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북러 협력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화된 북러 간 협력이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3일 VOA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심화는 꽤 심각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possibility that Russia and North Korea might be broadening and deepening their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무기와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더 나아가 핵 관련 기술과 조언 등을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한 개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과 20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이를 전후한 시점 북한 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key question is, at least in the public domain, there doesn't seem to be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
이어 그러나 김정은이 극동 지역을 순방할 당시 방문했던 기지, 시설 등을 살펴보면 그가 러시아 측에 매우 흥미로운 쇼핑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일정이 우주와 군사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기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최신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 전략 핵 잠수함 등이 배치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협력이 전례 없다며 새로운 북러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what it is, what is the nature of this new relationship? What is Putin providing to Kim?
이는 영내 군사적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수준을 크게 높이고 이에 따라 영내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짚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교한 무기 기술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no idea what Putin has promised Kim. And there is so much sophisticated technology.
이어 만약 푸틴이 김정은에게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땐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이 태평양 일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전투기와 탱크, 포 등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의 목록은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12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과 군사 지원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 긴밀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긴장 고조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북러 간 협력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현재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I think in response to the possibility of enhanced North Korean ability to pose a danger.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군 당국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주요 7개국 G7이 한국과 호주를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두 나라는 G7과 입장이 유사하며 신뢰를 입증했고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주요 7개국 G7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 햄리 CSIS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G7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G7 회원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새로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정학적 경쟁과 두 개의 전쟁으로 마비됐고 주요 20개국 G20과 세계무역기구 WTO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G7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G7 회원국은 유럽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돼 있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단 한 곳뿐이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호주를 새 회원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가 G7의 우선순위인 인도태평양, 경제회복력과 안보, 식량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 9개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해왔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은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석좌는 12일 CSIS가 주최한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서 호주와 한국은 확실히 신뢰성의 기준을 충족하며 분명히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Over 300 performance metrics, publicly available performance metrics on how G7 countries do in these nine issue areas.
차석자는 G7 우선순위인 9개 영역에서 G7 국가들의 성과에 대한 300개 이상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를 수집했다며 G7 지도자들이 직접 언급한 영역에 대한 국가별 성과 순위를 매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한국은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두 나라의 역량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맥스 버그만 CSIS 유라시아 국장은 호주와 한국의 가입에는 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G7의 진화 과정에서 EU도 어떤 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Adding two new members in Australia and Korea doesn't, you know, require a huge formal process, as I mentioned.
그러면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G7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그만 국장은 현재 G7의 유럽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추가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출범한 G7은 1998년 러시아가 참여해 G8으로 확대돼 15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불법 병합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 나라와 유럽연합 EU가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브라질에 사이버 위협을 가해온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특히 브라질의 암호화폐 기업과 항공우주, 방위 관련 기업 등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는 북한이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에 대한 사이버 위협 행위를 꾸준히 벌여온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맨디언트는 이날 공개한 브라질의 개인과 기업을 노리는 사이버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브라질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행위인 피싱 활동을 벌인 정부 연계 해킹 집단 전체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31.7%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42%와 11.7%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정부 지원을 받는 해킹 집단이 브라질을 표적으로 피싱 행위를 벌이는 비율은 전체의 85.4%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브라질의 개인과 기업이 외국 사이버 해킹 집단의 표적이 되는 건 브라질의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킹 집단은 특히 브라질의 암호화폐와 핀테크, 즉 금융기술 관련 기업과 항공우주 및 방위 관련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 등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북한 해커들은 스스로를 미국이나 브라질의 기업 관계자로 위장해 해킹 대상자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초 북청 또는 UNC4899로 알려진 북한 해킹 그룹은 악성 코드인 트로이 목마가 내포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브라질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해킹 그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킹 대상자에게 연락해 유명한 암호화폐 회사의 취업 기회를 설명한 문서를 보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북한 해킹 집단은 또 브라질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 예로 백두산이라는 해킹 집단은 브라질 항공우주 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를 사칭하는 계정을 만들어 다른 브라질 항공우주 회사 직원들에게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미국의 주요 항공우주 회사의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라질 내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취업 기회와 관련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코드를 심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해 기업 정보를 탈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사이버 분야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은 공동으로 사이버보안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도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확산 자금 조달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인력을 배치해 대량 살상무기 능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유엔 등 국제 무대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탈북 청년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적극 옹호하는 기여자로 활동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회의,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에서 평양 출신의 탈북 청년 김금혁 씨가 발언합니다.
Please stand on side of the North Korean people, not the dictatorship.
김 씨는 10여 분에 걸쳐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고 핵무기와 미사일처럼 북한 주민들의 권리에도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탈북 뒤 한국 등 자유세계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탈북 인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엔 지난해부터 김 씨를 포함해 최근 콜롬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서연 씨, 부시연구소의 조셉 김 연구원, 김일혁 한반도 청년미래 포럼 북한인권 전담 매니저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 대화에선 영국의회에 근무하는 티모시 조 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북한 당국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DPRK authorities haven't decreased. They have only increased.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의 부대 행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와 오슬로 자유포럼 등 국제 민간 행사에도 대학생 맹효심 씨를 비롯해 탈북 청년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김미연 씨와 변호사 임철 씨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10명이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를 결성한 뒤 미국 관리들을 면담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대학과 기관을 방문해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는 탈북 청년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국제 무대에 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링크의 북한 주민 옹호 펠로로 지난달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증언하고 국무부 관리들을 면담했던 대학생 릴리 조 씨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탈북민이 이제 그 탈북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 겪고 이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너무 행운스럽게도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명감.
탈북 청년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도록 돕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발언했던 김일혁 씨는 링크와 FSI 등 민간단체가 탈북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적응뿐 아니라 리더, 국제활동가로 성장토록 꾸준히 돕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링크의 애드보커시 펠로 프로그램 2기로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체인지메이커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학업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링글리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등 8개 국어로 출간된 회고록 11살의 유서의 저자로 지난해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영국의 국제 앰네스티 런던 지부에서 증언했던 김은주 씨는 단체들의 도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영어라며 FSI 같은 단체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자신감도 생겨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변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어 스피치를 이제 국제사회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향 강화라는 게 영어 능력을 통해서 영어 스피치의 능력이 향상되어서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우리가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는 그런 역할의 전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국에선 FSI로 불리는 탈북민 글로벌 교육센터, 미국에선 링크, 솔트, 에녹, 카슴 등이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거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연구소는 해마다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탈북 청년들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탈북 청년들이 향후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미래의 주역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링크의 크리스송 부국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탈북인 청년들에게도 저희가 그 포텐셜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걸 같이 돕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북한을 변화시키시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이제 장학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멘토십도 진행하고 영어 그런 교습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 특사는 이러한 지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VOA에 터너 특사가 지난 4일 시카고에서 열린 한 북한인권 행사에 참석해 탈북민들이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줄 것을 한인사회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I think that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voices and or share their stories and to amplify their voices.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언젠가 우리 생애 언젠가 바라건대 북한으로 돌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의 미래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언어와 전문성을 갖춘 탈북 청년들의 증언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합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입니다. 킹전 특사는 이런 추세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and has a very positive effect in terms of calling attention to the human.
이어 개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면서 특히 증언이 명료하고 언어가 잘 통할 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들의 공개 증언은 좀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은주 씨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뒤 겪는 후유증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자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공허함은 이제 더 커지고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증언이 중요한 것만큼 이 증언하시는 분들의 그냥 그런 세심한 케어가 제 자신을 겪으면서 그냥 느낀 건데, 진짜 필요하겠구나. 좀 NGO나 이런 데서 그런 데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은주 씨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단체 또는 정부 관리들이 탈북 청년들과 꾸준히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용기를 북돋을 때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국무부에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지출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방송의 역할을 지지하고 이들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세출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5 회기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세출위는 이날 법안과 함께 위원회가 법안에 담긴 조치를 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명시한 일종의 법안 성명서인 법안 보고서도 채택하고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의 최종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앞서 국무소위원회가 가결한 내용 그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방송 역할의 중요성이 명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법의 7043조 D항 2목은 이 조항에 따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대북 방송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 방송과 자유 아시아 방송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가 2025 회기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의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예산 제한 조치의 한 근거로 북한의 집행이사국 선출 문제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3년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선출된 WHO의 새 집행이사국 10개 나라에 포함됐었습니다. 앞서 세출위 국무소에는 지난 4일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기연도 국무지출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으며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거래에 관여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으로는 33억 달러가 책정됐고 중국의 악성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무부 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전 회기연도 예산 수준에서 76억 달러, 즉 11% 삭감됐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 규모보다는 123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국무지출 법안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를 각각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의회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아직 국무지출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4년 6월 17일 한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제5회 스위스 월드컵 대회 한국은 지역 예선에서 일본을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스위스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행기표를 12장밖에 구하지 못해 감독과 주전 선수 11명만이 스위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5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선수단은 경기 전날 가까스로 스위스에 도착합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헝가리에 9-0으로 패배해 당시 월드컵 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와의 경기에서도 7-0으로 패해 16강 예선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1998년까지 5번이나 출전했지만 한 번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은 4강 신화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한 괴한 5명이 체포됩니다. 이들은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설치해두었던 도청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침입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 신문사인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익명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두 기자의 끈질긴 추적 결과 사건 배후에 닉슨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1973년 5월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대통령에 재선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을 조직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 출연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Think.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